VOA 세계 뉴스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 8일차를 맞은 가운데 30일 현재 미국이 메달 종합 집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체조 대표팀의 순이사 리는 어제 열린 여자체조 개인전 결선에서 도마와 2단 평행봉, 평균 대 마루운동 4개 종목 합계 57.433점을 받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30일 현재 금메달 14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1개로 종합 메달 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열린 여자 트램펄린 결승전에 참가한 주쉐잉이 56.635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이날 열린 남자 200m 혼영 결승전에 참가한 중국 수영 대표팀의 왕수는 아시아 기록인 1분 55초로 결승 패더를 찍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30일 현재 중국은 금메달 18개로 금메달 순위는 1위지만 은메달과 동메달 합계 종합 순위는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이자 이번 올림픽 금메달 유력 후보인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는 어제 열린 남자 단식 8강에서 일본의 니시코리 케이를 2대0으로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2분기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이 연율 6.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6.3%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한 8% 이상의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증가율이 전망치보다 낮게 집계된 주요 이유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망이 막혀 병목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은 백신 접종으로 자신감을 얻은 소비자들의 지출 확대로 개인 소비 지출은 2분기에 연율 1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품 소비 지출은 11.6%, 서비스 소비 지출은 12% 각각 증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총리 해임 등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치니 대통령에게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이날 카타르 국영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터뷰에서 튀니지는 민주주의를 훌륭하게 보여주는 나라로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강한 본보기가 됐었다며 최근 의회를 정지시키는 등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튀니지 대통령과 긴 대화를 갖고 최대한 빨리 민주주의의 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튀니지가 민주주의로 복귀해 헌법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의회 정계를 풀며 국민들을 위해라는 정부를 갖길 강력하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카이 사이드 튀니 대통령은 히셈 메실 총리를 해임하고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처음 기소된 24세 남성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콩 법원은 오늘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전직 식당 종업원 퉁이키 씨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퉁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 진압 경찰관에게 돌진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국가부결과 테러리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퉁 씨는 당시 자신의 오토바이에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적은 깃발을 달고 있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27일 퉁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퉁 씨의 행위는 홍콩과 중국 본토 정부를 압박하고 대중을 위협하는 폭력 행위라면서 특히 깃발을 단 것은 분리를 선동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 이후 100여 명이 이 법안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에 합력했던 아프간인 통역사와 가족 등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미국이 지난 20년간 아프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미군에 도움을 준 아프간인들에 대한 대피작전인 동맹 난민작전의 첫 시작으로 이날 아프간 통역사와 이들의 가족 등 221명을 태운 비행기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비행기 탑승자에는 어린이 57명과 유아 16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포틀리 육군기지에 머물 예정입니다. 이들의 미국 입국은 아프간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세력이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에 대한 보복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 정부나 미군에 협력했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이민비자 SIV를 받았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미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현재 SIV 신청자는 2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북한 주민 63%에 해당하는 1,600여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세계 식량계획 WFP의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전체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이 흐리고 비,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 25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 63%가 식량 부족 상태라고 미국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이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0% 적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60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추산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 서비스는 28일 공개한 국제 식량 안보 평가 2021-2031 보고서에서 2021년 북한 인구 2,590만 명 가운데 63.1%인 1,630만 명이 식량 부족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100만 명 증가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는 2020년 북한의 식량 부족 인구가 전체 59.8%인 1,530만 명으로 추산됐었습니다. 보고서는 성인이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위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열량 2,100kcal보다 낮게 섭취하면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 성인들의 하루 섭취 열량 평균이 기준보다 446kcal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76개 저중간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이 같은 식량 상황은 아시아 조사 대상국 24개 가운데 전체 인구의 84.6%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평균 열량 섭취 격차는 631kcal에 달하는 예멘 다음으로 심각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104만 1000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유엔이 전망한 86만 톤보다 20만 톤가량 더 많은 양입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 식량농업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악화된 북한 내 경제적 제약이 지방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에 대한 취약성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10년 후인 2031년 북한 식량 안보 지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전체 주민의 절반 정도가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31년에는 지금보다 10.9% 줄어든 1,4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또한 10년 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79만 2천 톤, 하루 1인당 평균 열량 섭취 격차는 397kcal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농무부는 2021-2022 북한 계절별 수확량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이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0%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은 200만 톤, 1헥타르당 4.18톤으로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최근 5년 평균치 4.62톤과 비교해 9.5% 적은 수준입니다. 이어 올해 옥수수 수확량은 230만 톤을 1헥타르당 4.14톤으로 평균치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농무부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농작물 수확 전망은 계절 강우량 전망치와 위성을 통한 토양 수분 상황 관측에 따른 것이라며 올 상반기 강우량은 적정량이지만 하반기 상황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 감소 원인 가운데 하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계량종자와 비료와 농기계, 부품 등 농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3일 WFP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WFP의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7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지난 16일 제재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물품 제조와 배송 관련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북 지원 활동을 위한 제재 면제 기간을 예외적으로 12개월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WFP의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WFP는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 대북 식량 지원 관련 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채 면제 기간을 넘기게 되자 1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WFP는 지난해 12월 제재위의 승인을 받고 북한에서 영양실조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반입을 승인받은 물품은 손수레 7,500개와 삽 5,000개, 곡괭이 5,000개 등으로 총 11만 달러 상당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전체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는 29일 공개한 2020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전체 무역 규모가 2019년의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전체 무역액은 8억 6,300만 달러로 32억 2,450만 달러를 기록한 전년에 비해 73%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큰 폭의 교역량 감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난해 수출은 전년도인 2019년 대비 68% 감소한 8,930만 달러, 수입은 74% 감소한 7억 7,367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은 철강으로 1,38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9년 2위에 이어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61% 감소했습니다. 2019년 5천만 달러였던 시계와 부속품 수출도 700만 달러로 줄어드는 등 경공업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반면 음료, 알코올과 식초, 철강 제품, 아연과 아연 제품의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170%와 54%, 6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 정제유 등 광물류로 전체 수입의 31%인 2억 3,869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급감한 점입니다. 북중 교역은 전년도인 2019년보다 75% 줄어든 7억 6,0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78% 줄어든 4,800만 달러, 수입은 75% 줄어든 7억 1,2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트라의 이 같은 집계는 지난 1월 중국의 해관총서가 공개한 수치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관총서는 2020년 북한과의 전체 무역이 전년 대비 80% 줄어든 5억 3,906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조지타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월에 나온 수치 중 일부 조정된 게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관 총서가 대북 원유 수출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는 데 따른 차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2억 2천만 달러어치 52만 5천 톤 상당의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서 88%로 7% 감소했지만 중국 편중 현상은 여전히 두드러졌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와 베트남, 인도가 2019년에 이어 각각 2위와 3위, 4위로 대북 교역 규모에서 중국의 뒤를 이었지만 비중으로는 각각 전체 북한 무역의 5%와 2%, 1%로 중국과 비교해 중요도가 크게 낮았습니다. 세 나라 역시 지난해 북한과의 무역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가 지난해 대북 교역 5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과 나이지리아의 교역액은 82% 상승하면서 45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액 북한의 수출이었습니다. 한편 트로이 스탱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가 북한 외환시장에서 북한 원화 강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물품을 들여오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외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북한에서 외화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일이 거의 사라져 외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국경 봉쇄가 풀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경제난이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직 미군과 한국 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굳건한 미한 동맹의 기초 아래 비핵화 진전 등에 따라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주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직면한 경제 위기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진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직 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이모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29일 외교 전문 매체 Foreign Affairs의 공동기구한 북한과의 큰 거래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먼저 한반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북한의 현 내부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선대의 선군 정치에서 인민 대중 제일주의로 통치 이념을 바꿨고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서 자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와 국제사회 제재,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경제 안보가 북한 지도부의 최우선순위가 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미래 경제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군사적으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변화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이며 두 지도자는 비핵화 진전 등의 대가로 특히 경제 안보를 비롯해 북한의 근본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 군사적 압박과 국제 경제 제재, 중국의 일정 정도 협력을 시도했지만 이런 접근이 대중국 경제 의존과 미한 동맹의 군사적 위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북한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경제 정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일 것이라면서 대북 관여와 관련한 4단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첫 단계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노력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신호로 북한이 건설적 대화에 관여하려는 의지가 입증되면 인도주의와 의료지원 등 즉각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긴장과 분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수립하는 것을 초기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남북 군사 합의가 초반 협력 이후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 합의를 만든 군사 채널은 영구적으로 긴장을 낮추고 한국 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과 한국이 진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과 함께 전쟁 상태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국내적 수사를 바꿀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길을 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이 선언이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과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재정립하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경제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10년 무이자 대출의 북한 기반시설 개발기금, 남북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완화한다는 구상으로 이런 경제적 이익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인 진전이 나타날 때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과 북한의 군사적 관계 정상화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북한이 전통적인 해상 대치 방지, 중국의 불법 조업 근절, 비무장지대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양측이 이런 갈등을 긴장 고조 없이 방지할 수 있을 때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핵무기의 검증된 파괴가 이루어지고 남북한 군대가 현실적으로 서로를 침공할 수 없을 때 정전협정을 항구적으로 대체하는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평화협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와 양보를 하도록 미한 동맹이 전략적 신중함을 견지하고 확고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미국과 한국이 평화협정을 넘어 북한을 미한동맹 주도의 질서로 완전히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한국은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 직접 투자자가 되고 미국은 제2의 교역국이자 국제 자금 조달의 주요 조력자로 역할하면서 북한이 아시아 시장 경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공고히 하고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를 파괴했음을 검증함으로써 영내 안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새로운 접근법은 굳건한 미한동맹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힘의 우위에서 북한을 상대해야 하며 압도적인 연합군사력과 외교력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이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는 미한동맹 앞에 놓인 도전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나 외교적 약속에서 미국과 한국에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데 능숙하며 중국은 자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 행위를 일삼는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미한동맹이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 방어 태세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정치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확장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과 이후에도 동맹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양국 동맹 지도자와 군사 전문가들은 올해 이룬 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맹 관련 핵심 현안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탈북지원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민들로부터 도움 요청이 계속 오지만 코로나 등의 여파로 도울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샤비아 만투 UNHCR 대변인은 유엔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들의 열악한 상황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난민기구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인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이 무엇보다도 북한을 불법으로 떠난 것에 대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만투 대변인은 UNHCR은 인권 침해와 박해 또는 분쟁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도주의 기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중국에 간다며 일부는 경제적 이유로 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고 대표도 28일 유엔 난민협약 70주년 성명과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난민들에 대한 송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국가도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자격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영토의 경계로 추방하거나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겁니다. UNHCR은 탈북민이 북송되면 처벌이나 박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안토니오 쿠티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UNHCR 최고 대표를 지낼 때 한국을 방문해 탈북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기아 때문에 탈출했지만 강제 송환될 경우 처벌이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UNHCR은 지난 2008년까지 베이징 사무소를 통해 탈북민들의 미국행 지원 등 보호 활동을 했지만 중국 당국의 압박과 중국 내 다른 국적 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업무를 중단했다고 유엔 관계자는 과거 BOE에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등 제3국에선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와 한국행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설명합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지난해 7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탈북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경험과 필요를 참작해 비정규적으로 국제 국경을 넘는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이들이 보호되고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인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 강제 북송하는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 지원 단체들은 중국에서 구출 지원을 요청하는 탈북민들의 연락이 계속 오고 있지만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구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원 목사입니다.
지금도 탈출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우선 중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 꼭 구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정부 관계자하고 얘기해도 지금은 중국 해당 국가하고는 외교 문제가 아니고 방역 문제라고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지금 탈북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숨도 쉬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 또 지금도 잡혀가고 있으니까 귀한 그런 기념일에 이분들은 잊혀져 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이걸 어떻게 호소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는 지난 2019년 미국 외교관들이 베트남에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들을 지원한 것처럼 미국과 한국 정부의 조용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은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는 하지만 도움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 도움 중에서는 미국이 좀 작년 베트남 도왔던 탈북민을 도왔던 것처럼 위기에 빠졌을 때 좀 적극적으로 큰 나라로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김 목사는 또 일부 한국 외교관들이 개인적으로 구금된 탈북민들의 구출을 종종 돕지만 국가적 차원은 아니라면서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물밑에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탈북민들을 구출하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앞서 코로나와 북한의 국경 봉쇄 여파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규모가 급감해 올해 1분기엔 33명, 2분기엔 2명이 입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어제 29일 연락사무소를 통해 제의했고 북한은 이 제안을 담은 문건을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에서 더 나아가 영상회담이나 안심대면회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도 남북 대화가 가능하도록 대화 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비격 사건 이후 중단한 대북 인도 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두 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도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6일 화상으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북한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석한다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 첫 대외 홍보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6일 화상으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진전되고 있는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포함한 움직임에 아세안 차원의 환영과 지지를 표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ARF는 남북한과 아세안,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모두 27개국이 회원국으로 특히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 협의체입니다. 북한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ARF 준비회의에 안광일 아세안 주재 대표부 대사 겸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가 참석한 점으로 미루어 외교장관 회의에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회의가 화상으로 열린다는 점도 북한의 참여에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참석자는 지난해처럼 안광일 대사거나 원래 참석 대상인 리선권 외무상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7일 남북 소통 채널 복원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ARF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ARF에는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 우호국가들이 포함돼 있어 북한이 외교 선전전의 무대로 활용해왔다며 남북통신선 복원 이후 첫 대외 행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남북관계 진전이나 대미협상 재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전에 ARF장에서 북한이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남북관계 안 좋을 때 또 특히 뭐 미국과는 계속 관계가 적대시적이었으니까 그런 장을 활용해서 미국이 얼마나 부당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선전하는 선전장으로 활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번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가 최근에 북한이 이 남북 연락선을 다시 복구하게 한 결정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이른바 전승절을 기념하는 행사들에 나와서 미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이나 핵 억제력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 때 이번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미국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전국 노병대회와 사상 첫 전군 지휘관과 정치일꾼 강습회에 참석해 연설했지만 핵무력이나 핵 억제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내부 결속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남북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신뢰회복과 화해를 위한 큰 걸음이라고 평가한 기사를 30일 내보냈습니다. 김영석 전 차관입니다.
최근에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이제 입장에 많이 쏠려 있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에 대한 그런 거친 언사보다는 자신들의 기존의 입장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의 태도나 입장을 지적하는 선에서 대화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겠다 싶습니다.
북한 대내 매체들이 아직 남북통신선 복원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뤄 북한이 여전히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놓고 한국을 시험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ARF 회의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며 미한 두 나라 사이를 벌려놓으려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나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이 통신선 복원보다 더 높은 단계의 관계 개선으로 가는 일종의 시금석으로 넣는 식의 그 포석을 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남북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그동안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과시해온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낼지 그리고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는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한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호적인 모습으로 갖고 있고 현재까지는 북한이 거기에 상당히 호응해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논평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를 ARF까지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남북 간의 그런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조금 다른 입장으로 전환을 할 거냐. 이제 그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전과 허난성 홍수 피해 위로 구두 친서에 사의를 표하는 답전을 보내왔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런 북중 정상 간 교류 강화는 미한일 공조에 대한 두 나라의 공동 대응 차원이지만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미북, 남북 정상 외교가 전개되던 당시 북중 정상이 활발하게 만나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한국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려 하면 중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더 예민해지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의 성인 흡연율이 아시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인 15%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북한에서 흡연 금지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보건기구 WHO는 27일 발표한 전 세계 담배 유행 2021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매일 담배를 피우는 성인 비율이 2019년 기준 1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많은 국가들의 성인 흡연율이 20%대 이상인 것에 비하면 북한의 흡연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흡연율이 20%, 미국은 14%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담배 광고나 홍보 지원 금지 규정, 그리고 흡연 금지 규정 준수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8점을 받았습니다. 또 6개에서 7개 종류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등 흡연 금지 환경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성인과 아동 흡연율에 대한 정확한 최신 자료 공개에 관한 평가에서 북한은 1단계에서 4단계 중 2단계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 성인 흡연율은 2년 사이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앞서 2019년 WH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매일 흡연하는 성인 비율은 2017년 기준 13%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히 성인 남성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HO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0년 42.4%에서 2005년 40.8%, 2010년 39.6%, 2015년 38.7%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WHO는 북한의 성인 남성 흡연율이 올해 38%, 2025년에는 37.4%를 기록하며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보고서 발표와 함께 공개된 동영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나라들에서 흡연 통제 노력이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continued their tobacco control efforts.
그러나 담배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매년 800만 명을 숨지게 하고 있다며 전자담배와 같은 새로운 제품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또 보고서에서 담배로 인한 질병에는 폐와 심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과 담요병이 포함된다며 이런 질병들은 코로나의 중증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부는 최근 흡연 통제를 강화하는 등 금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과 기업소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금연법에는 공공장소와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등지에 흡연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에서는 현재 외국산 담배 수입과 전자담배가 금지된 상황입니다. VUA 뉴스 이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을 개최 중인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제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Every federal government employee will be asked to attest to their vaccination status. Anyone who does not attest or is not vaccinated will be required.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의 코로나 검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접종자는 장소에 관계없이 근무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공식 출장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에는 코로나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백신 목록에 포함시킬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민간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간 기업인 구글이 이미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도 27일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을 두 달 만에 번복한 것입니다. 지방정부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공무원들이 백신을 맞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을 넘었지만 빠른 백신 접종 속도로 지난달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하루 확진자는 6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28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6만 8,771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 확진자 증가세에 비해 중증자나 사망자 증가율은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성인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미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은 10월부터 요양원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앞서 그리스와 호주도 요양원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든 의료인들과 보건요원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Pour les personnels soignants et non soignants, des hôpitaux, des cliniques, des maisons de retraite, des établissements pour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pour tous les professionnels ou bénévoles qui travaillent au contact des personnes âgées.
마크롱 대통령은 12일 TV로 중계한 대국민 담화에서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보건업계 종사자들, 즉 병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의료인들과 비의료인들은 지체 없이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약사와 의료진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긴급 사태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29일 일본에서는 신규 1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주로 열리는 도쿄 지역에서는 이미 긴급사태가 발표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오사카에도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관계자 중 코로나 감염자는 29일 24명 늘어 총 193명이 됐다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 대총리는 27일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올림픽 경기를 TV로 관전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교통 통제와 자택 근무 등의 노력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외출을 줄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중도 취소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달 들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8일 1일 신규 확진자는 1,896명으로 1년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인구의 13.9%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을 거부하던 아프리카 부룬디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 캠페인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29일 부룬디 보건부 장관이 백신 공평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백신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 대응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뒤에 발표된 것입니다. 다만 부룬디 정부는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부작용에 대한 배상 면제 조항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혀 백신 전달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 접종국이었던 중남미의 아이티도 이달 11일 미국에서 5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부룬디, 에리트리아와 북한 등 세 나라만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AFP통신은 29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이 접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40%인 16억 회분이 중국에서 접종됐습니다. 이어 인도에서 4억 5,100만 회분이 접종됐고 미국에서 3억 4,300만 회분이 접종됐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바레인 순으로 백신을 많이 맞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00명당 52회 접종이 실시된 가운데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들은 100명당 97회, 저소득 국가들은 100명당 1.6회 접종으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미국 내 한인단체가 온라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날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미주 한연 청년들이 설립한 민간단체 리멤버 77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끝난 적이 없으며 전쟁터에 나간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은 기억돼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 활동의 메시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온라인 행사로 전환한 이 단체의 올해 정전협정 기념행사에는 미국의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신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였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I'm grateful not just as a Korean-American woman myself, but because my father, Willie P. Strickland, served in the Korean War. He would be so glad and so proud to see his friends and those he served with be honored in such a meaningful way.
스트릭랜드 의원은 아버지인 윌리 P. 스트릭랜드가 자신과 함께 참전했던 용사들이 자랑스러웠을 것이라며 아버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부름에 응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또 궁극적인 희생, 자유, 다양성, 아메리칸 드림을 만드는데 참전 용사들의 공헌은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도 한국전쟁의 유산과 결과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ll of us have to make sure that we're paying tribute to those that served, put their life on the line, and some of them made the ultimate sacrifice. That's why having a memorial is so important. I'm so grateful.
또 미셸 박스틸 의원은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고 공산주의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한 부모님으로부터 한국 전쟁에 대해 들었다며 한국 전쟁의 참혹한 영향의 예로 이산가족을 언급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이산가족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을 만나야 한다며 의회에 상정된 이산가족 상봉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They deserve to be reunited before it is too late. In Congress, I was proud to support the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한국전 참전 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스틸 의원은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연겸 의원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 때문에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며 말로써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없다고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연겸 의원은 한국전쟁 전사자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의 상처인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북한 가족 상봉은 더 늦기 전에 이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역할을 강조한 4명의 의원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리멤버 727의 올해 행사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연기 의원은 전 세계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한국전쟁의 중요성을 성찰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important themes help us honor our past, remember how far we've come, and know that we must work together to achieve a denuclearized North Korea so that we can achieve peace and security.
엔디금 의원도 리멤버 727의 올해 행사를 통해 사람들은 전쟁의 결과를 이해하고 더 나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교훈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멤버 727의 올해 행사는 최근 미 보건후생부 공보국 부차관보로 임명된 단체 설립자 해나 김 대표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해나 김 부차관보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180여 개 도시를 돌며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고 참전 용사들을 직접 만나 인사하면서 경험한 감동과 교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6.25 전쟁 전 세계 사진 에세이 및 비디오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한국전쟁 추모의 벽이 세워질 한국전쟁 기념관에서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과 공동으로 한 달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12개 나라에서 총 114개의 응모작이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작품들을 145명의 명예심사위원들이 심사했는데 동영상이나 사진 에세이로 응모한 작품들은 어린이 청소년 부문과 성인 부문으로 나뉘었습니다. 수상작들은 이날 온라인 행사에 소개되는데 비디오 영어 성인 부문 우수상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최창 씨의 6.25 전쟁 상위 용사의 회고가 차지했습니다. 이 영상은 노란색 장미꽃을 가슴에 꽂은 노병의 한국전쟁 회고 장면을 담았습니다.
What I will do, because I actually, the result was not as happy as I would have hoped to.
영상 속 주인공은 한숨을 쉬기도 하면서 당시 기억을 나눴습니다. 비디오 한국어 성인 부문 우수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오상우 씨의 작품입니다. 구멍 뚫린 철모 사진을 보여주며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참전 용사의 철모에 총탄이 박혔고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채로 남았지만 당신은 무명 용사가 아니며 당신이 한국이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최우수작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 장호석 군이 제작한 동영상 6.25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사는 중국 선양은 서울에서 540km 떨어진 비행기로는 1시간 30분 거리입니다. 저는 중국 선양에서 대한민국의 건화로서 당당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중국 선양은 고구려의 유적지와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북한이 부르는 한국전쟁의 다른 이름을 배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이라서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조선전쟁,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항미원조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침략당한 북한을 중국이 도왔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도 6.25의 다른 이름 항미원조를 기념하는 기념관과 항미 참전 용사가 있으며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10월 25일을 항미 원조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전쟁에 대해 한반도 내전이 미국의 무력 개입으로 전면전으로 비화한 것으로 선전한다며 전쟁에 대한 해석과 입장이 다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부모로부터 배운 6.25 한국 전쟁을 알고 있다며 한국 방문 사진들과 함께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두산에서 흔들지 못한 태극기를 독도에서 마음껏 흔들면서 중국 땅에서 느끼지 못한 애국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장호석 군은 한국전쟁과 참전 용사들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은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과 사진, 정치사회 현안까지 언급하는 등 과거 역사와 자신의 관계를 학생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감정이 악화되지 않고 6.25의 이름을 지킬 수 없을까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바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사상식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주간 프로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대학생 국가대표들의 올림픽 준비기 워싱턴에 온 미니 자유의 여신상 등을 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75년 7월 30일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에서 사흘간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열립니다. 미국과 소련 그리고 33개 유럽 국가 등 35개 나라가 참여해 국제회의를 연 것입니다. 이날 35개 나라 정상들은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극복하고 좌우 진영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사흘간에 열린 이 국제회의 결과 헬싱키 협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회의는 유럽에서 전후 냉전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유럽 안보 및 인권의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동유럽 공산국가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인권보다 내정 간섭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818년 7월 30일 소설 폭풍의 언덕으로 유명한 영국의 여류 작가 에밀리 브론테가 영국 북쪽 요크쇼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목사 가정의 딸로 태어난 에밀리는 어렸을 적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남은 두 자매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에밀리의 언니는 소설 제인 에어의 작가로 유명한 샬롯 브론테였고 동생 앤 브론테 또한 소설 아그네스 그레이를 쓴 작가였습니다. 세 자매는 이후 1846년 자신들이 써온 시들을 한데 모아서 시집을 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집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는 한 해 뒤인 1847년 소설 폭풍의 언덕을 발표합니다. 황량한 요크셔에 있는 외딴 저택을 배경으로 주인공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간의 비극적인 사랑과 복수를 담은 소설 폭풍의 언덕. 하지만 이 폭풍의 언덕은 내용이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소설 폭풍의 언덕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 해 1848년 폐결핵으로 숨을 거둡니다. 소설 폭풍의 언덕은 에밀리가 죽은 후 뒤늦게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날 소설 폭풍의 언덕은 햄릿의 리어왕, 멜빌의 모비딕과 함께 영문학의 제3대 비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라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